안녕하세요. 참된 신앙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종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갔을 때 대인관계를 통해서는 참 잘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나 자녀들을 대할 때 불쑥불쑥 자아가 올라와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좀 경험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날마다 죽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륜이라 그러니까 여정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 가운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그게 바뀌어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을 막 알았을 때는 포기 못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시간을 뺏기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이런 거 하찮은 것들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과 겸해서 좀 그러니까 세상 것들도 적당히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좀 곁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양다리
예, 양다리 근데 그게 좀 더 깊어지니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좀 정말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세상 것들도 또 이제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화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 뭐 또 살아가는 데 이런 가지고 싶었던 욕심들 이런 것들이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또 없어지고 물질에 대한 개념도 그냥 그거는 있으면 편하고 오히려 많은 것은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지금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도 사실은 어떤 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본성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려는 의지마저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게 복음을 듣기 전에는 불가능한 부분, 복음을 명확하게 듣기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아가 불쑥 올라와서 내 마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해결하기 전에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만 건지 정말 헷갈리게 되고 때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건 우리 원래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게 십자가인데 원래 그게 십자가는 내가 자신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서 죽어버렸으면 그게 어떻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접하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반쪽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스스로의 포기 그리고 사탄이 계속 그런 걸 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봐라, 그게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충동질하고 한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죄 짓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믿기만 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결국은 그렇게 자아를 근본적으로 죽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자아가 죽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말씀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주장을 끝없이 펼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타인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가족에, 뭐 아내나 자식에게도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의지와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내와의 어떤 의견에서 그냥 양보해버려도 될 문제를 계속 그걸 내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떠면 진리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될 때는 어떤 면에서는 다투고 시기하고 이건 말씀해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탄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진리를 깨닫기 전에 모르지요.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진리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계속 반복적인 삶을 저 역시도 살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자들이 의견이 충돌될 때에 참 자기의 의견을 꺾지 않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직분을 뭐 교사 직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나 그 위에 나보다 직분이 어떤 부장 선생님들일 때는 그럼 나를 꺾지만은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자아를 죽이지 않은 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것이 곧 자아를 죽지 않은 그 증거고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고백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도 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러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도 똑같고, 한 살이 적었었나? 똑같고, 아주 하나님께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했었는데, 아, 이 형제는 내가 어떤 의견만 내놓으면 사사건건이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긴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내가 이렇게 진리적인 측면에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분명히 맞는데 그 형제는 번번이 그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해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거는 한두 번이지 그것도. 몇 번 그런 게 계속되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엄청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정말 그런 기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못 박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서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도 경험 속에서 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가까운 자식, 부모님, 아니면 아내. 저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해보면 왜 자식이 거역을 했을 때 아프고 아내가 내 말에 이렇게 안 따라줬을 때 아프냐.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고통이 있는 거더라고.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아라는 게 뭔지를 참 몰랐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이제 그 자아라는 게 과연 자아가 뭘까? 그런데 이제 그 자아를 생각해 보니까 깊은 곳에서 보니까 그 나, 옛 나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어떤 근본적인 그 죄된 모습에 그 나라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아를 좀 이렇게 벗어버리고, 나의 그 옛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그 당시 죄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온통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와의 씨름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나로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나의 어떤 추한 더러운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생명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이제 자아의 씨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무슨 자아가 또 있었냐면은 저는 그 자아가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다 완전히 깨끗하지 이제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씨름이 또 왔냐면은 계속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현실 속에 있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형제님들에게 하셨지만 가족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그 직장에서의 문제 그런 그 문제들과 죄들이 저를 이제 또 이렇게 시험하고 걸리게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굴복을 할까? 저는 그게 이제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죽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거기서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기는 싸움이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멘. 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자아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자아라는 단어 대신에 옛사람,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겉사람.
네, 겉사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대치되는 그러한 표현들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그 부분에서 그 제가 자아 부분을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악을 주는 나. 그러면서 교만과 헛된 어떤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정신과 사탄의 어떤 마음.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속에 우리의 본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증거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다는 거. 이 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는 끊임없이 이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 방법대로 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런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그럼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 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고 이 옛사람이 옛 본성이 죗된 본성이 죽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자아가 죽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아닐까.
참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 셀프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인간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딱 맡긴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자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스스로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사탄을 더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걸 옛사람 뭐 속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 하는 의지가 결국은 뭐냐면 요즘 표현되는 데모크라시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까 이제 그 황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주관적인 방면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환경을 허락하셔가지고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는 때로는 않고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적인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형제같이 아주 좋은 형제를 세워서 나를 파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너무나 그것을 싫어해요. 우리 자아는. 왜? 깨트려지기 싫어하니까. 내 생명이 죽기를 싫어하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끝까지 내가 살기를 원하지 그분의 손 아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십자가에 함께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가 우리 겉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예, 죽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이 자아를 자아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또 우리가 신부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죽는다는 그 의미를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아가 죽었을 때 유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죽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들을
자아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우리 그 생애의 빛 월간지에서 제가 보다가 너무 이 글이 좋아갖고 사실상 제가 좀 적어봤어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냐.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내가 죽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화내거나 마음 상함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웃음으로 대하기를 결심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어려움, 어떤 귀찮음, 어떤 성가심을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스러움과 유쾌한 분위기를 이웃에게 계속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음식, 어떤 외로움, 어떤 직업, 어떤 의복, 어떤 주의, 어떤 방해하에서도 겸손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전달됨으로써 그대의 소원이 좌절되고 그대의 충고는 무시되고 그대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 때 그대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그대의 경험을 그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가장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가혹한 대우로 인하여 생긴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그대의 영혼을 엄습할 때 힘찬 찬송을 부리며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 가지인데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대가 인생의 청잔년기에서 이기적인 경쟁심과 그대를 자극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대를 사로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세상이 주는 유혹이 그대를 압도하려고 할 때, 또한 그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대가 그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죗된 욕망과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아,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참 너무나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죽는다는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목숨이 딱 끊어져서 자아가 목숨이 끊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길지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길지어다는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장성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부분이 사실은 날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정말 죽어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자아는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사탄이 자아를 활용해서 자꾸 주장을 하겠죠. 너는 이것이 필요하다,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죠. 우리의 의지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유혹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여기는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런 부분은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께 가느냐 아니면 자아의 요구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에 결국은 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비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남에게 아르켜주기 아까운 비법들. 그걸 아끼지 마시고 좀 그런 비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아가 언제 죽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아까 우리 이명재님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우리가 죽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근데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많이 할 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운전할 때 가장 남자들은 도시에서 그게 드러난다고 할 때에 제가 이제 그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아가 죽었다면은 운전하는 어떤 옛 사람의 운전대의 습관을 벗어야 된다. 그것이 운전하는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 마음을 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마다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악셀레터를 많이 밟을 걸도 나를 자제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운전을 그렇게 난폭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나도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방지시키고 다 같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자아를 죽이기를 원했는데 그 자아에게 넘겼는데 바로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죗된 욕망을 선택하고 선택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계속 거두었죠. 결과는 자기 장자도 죽고 애굽의 큰 재앙으로 계속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환경과 사건이 주어질 때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먼 산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너무 깨끗한데 막상 그 산에 산불이 날 때는 온갖 짐승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온하고 잔잔할 때는 아주 푸르르고 볼만한데 어떤 사건이 딱 생길 때 충동이 생길 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포악한 짐승들 막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딱 드러날 때 내 자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날마다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아 희생의 정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웠다는 우리 빌립보서의 2장 말씀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셨죠. 근데 저는 이전에는 그 부인이 비단 이렇게 우리의 죗된 몸을 입고 오신 그때만 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그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곧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 자아를 죽이면서 날마다 그런 사는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죽는 그리고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아와는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조그맣게 이제 텃밭을 가꾸는데 잡초가 요즘에 엄청 이제 나오는 시기예요. 하루 가서 뽑으면 그 다음날 어느 순간 또 이만큼 또 자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이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실생활에서 경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텃밭이 있는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이 하루의 소일거리는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밖에 그 청소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좀 외적으로 깔끔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좀 흙을 털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해야 되는데 항상 밭에서 일한 그대로 흙을 묻혀서 집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에서 이제 은근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에 전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속에 그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혀둔 할아버지, 이렇게 아버님이 너무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죽여야지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것 때문에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저 아버님의 저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내 모습, 내 죄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아버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있는 모습을 내가 받았을 때 제가 그 문제가 그때 마음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흙을 묻혀와도 그게 제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저와의 유혹이 왔을 때 씨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죽이는가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때 정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법에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리가 자아가 죽는 부분이 방금 자매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게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부분은 매일 하루에 세 끼 그것도 혹시 부족할까 봐 또 세 찬까지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걸 섭취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식하고 또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도록 그런 삶 가운데 살 때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 일에 몰두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하다 보니까 막 몰두하다 보면 내 속에 그리스도는 없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완전히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옆에서 이제 딸내미들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거나 귀찮게 하면 저리가 지금 아빠 바쁘잖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이 어린 영혼에게도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지금은 바쁘지만 조금 이따가 해줄게. 그렇게 할 때 벌써 틀려져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에 대한 생각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를 귀찮게 하는 애가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누가 전화를 와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트러블로 문제가 생겨도 아 내 속에 깎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뽑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밭이 스스로 잡초 뽑을 수 있나요?
못 뽑죠. 제가 뽑아줍니다.
농부가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농부 대신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맡길 때 굴복할 때 우리의 자아가 뽑힌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마무리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문제죠. 그리고 매 순간의 문제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잘못 알았던 것이 내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을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그들의 영혼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분이 유혹과 시험을 받았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종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다가오는 모든 외적인 압력, 핍박, 고난,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때리면 그분은 뺨을 마시셨고 머리채를 침들면 그분은 머리채를 흔들였어요. 등에다 채찍을 때리면 피 흐르는 채로 그대로 등을 맡기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파쇄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는 죽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희생적인 삶.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면서 나를 쫓아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의 자아를 희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자아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겠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유혹과 충동을 느끼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사복이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을 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